2018년 1월 21일 주일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놓쳐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 다 있어도 이것 빠지면 아무 소용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될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무엇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기 상황에서도 패닉하지 않고 정신 놓지 않고 침착하게 생각하고 또 살피면은 방법과 길을 찾을 수 있다,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쟁을 겪은 세대들, 뭐 2차 세계대전이든 아니면 6.25 전쟁이든 베트남 전쟁이든 전쟁을 겪은 그 세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옥과도 같은 그 전쟁터와 혼란스러운 전쟁통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용기 있고 결단력 있게 행동한 사람들은 훨씬 더 그 생존 가능성이 높았지만, 막 두려움 가운데 막 얼어붙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마냥 있던 이들은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어려웠음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영화 보면서 막 몰입해서 보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아, 저 영화지라고 하는 걸 알고 보니까 이제 몰입도가 좀 약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좋은 작품은, 정말 훌륭한 감독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확 몰입되도록 만드는 그런 이제 작품이나 감독이 지금은 계속 많이 찬사를 받죠. 그래서 연기자도 야, 저 친구 연기 잘하네, 그러면 이제 연기 잘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연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아, 막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런 배우를 가리켜서 아, 정말 명배우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막 크게 반응을 잘 보이지 않는 편인데요. 영화 보면서 이렇게 욕이 나왔던 경우가 있습니다. 욕이라 해서 제가 막 쌍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뭐 이 정도입니다. 네. 막 이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에 나온, 아마 딱 제가 이 얘기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편이라고 하죠. 우리 편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인데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통역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한 다음에 돌아와야 되는데, 이 일병이 자기는 떠날 수 없고 자기 지금 사명을 미션을 다 해야 되고 남아있는 부대원들을 버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같이 마지막 점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거기는 뭐 독일군은 탱크를 막 몰고 막 오는데 여기는 이제 게릴라전 같이 막 숨어가지고 기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꽤 잘 돼요. 이러다 승산이 있겠다, 지원군 올 때까지만 버티면 되겠다 했는데, 결정적으로 그 통역하는 친구가, 얘는 이제 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통역하는 애니까 뭐를 맡겼냐 하면은, 왜 그 총알 있잖아요, 기관총 이렇게 줄 탄환이, 이걸 갖다가 이제 메고 다니면서 여기저기다가 이제 그걸 배급해 주는 거예요. 갖다 주는 겁니다. 아, 근데 전투가 막상 벌어지니까 얘가 막 무서워가지고 패닉에 빠져서 막 숨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바로 위에다가 갖다 주기만 하는데 그거 갖다 주지 못해가지고 우리 전우들이 한 명 한 명 죽어갑니다. 그걸 보고는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다 무섭지, 다 지금 죽을 위기에 있지, 하지만 자기 맡은 일 그것만 열심히 하면은 찬스가 더 높아지는데, 아, 그 총알을 갖다 주지 못해가지고 죽어가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는 거예요. 거기다 더 화가 나는 건 이제 영화가 끝나갈 때쯤에 얘가 이제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제서야 다 죽고 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독일병한테 이제 총을 겨누고 해서 항복을 받아내고, 그때 이제 지원병이 마침 도착을 합니다. 그게 전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진작 그러지, 막 이런 마음이 되게 많이 났습니다. 근데 저도 뭐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막 총알이 빗발치고 파편이 튀고 하는 데서 제정신을 차릴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겠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야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고 나만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흐름에 떠밀려서 함께 흘러가면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두려움에 이끌려서 결정하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구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이제 경상도 사투리가 이제 익숙한데요. 저희 뭐 외할머니도 그렇고 주변에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신 단디 챙기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정신 단디 챙기고 다녀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면 이제 뭐 다른 분들은 정신줄 놓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인생을 점점 살아가다 보니까 예전에 흘려들었던 말들, 어르신들이 했던 말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지혜가 새삼 깨달아질 때가 순간순간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뭐 딴 거 챙기는 것보다 정신을 챙겨야죠. 갑자기 뭐 쓰나미가 몰려온다. 무엇을 가장 먼저 챙기겠느냐. 뭐 여권도 챙겨야 되고 뭐 가족 사진도 챙겨야 되고 뭐 챙길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먼저 챙겨야 되는 건 정신을 챙겨야죠. 정신 놓쳐버리면은 끝입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면은 끝나는 겁니다. 염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마음이 나뉜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나뉘면은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만큼 많아지고 오히려 더 심각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질병들을 정신 분열증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정신이 이렇게 분열되는 거예요. 나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지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정신줄 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정신줄 놓지 마라. 정신줄을 놓았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제정신이 아니다. 정신이 나가다. 이제 그런 뜻이라는 거죠. 정신줄을 딱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놓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만화 웹툰이 있는데요. 뭐 제목이 뭐더라? 놓치마 정신줄인가 그래요. 근데 등장하는 인물들이 보면은 다 이게 머리에 주먹이 하나씩 달려져 있고요. 끈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주먹이 잡고 있습니다. 이게 정신줄이에요. 이거 놓으면은 이제 별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죠. 정신줄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절벽에 밧줄 하나 붙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거 놓치면은 그냥 죽는 것처럼 정신줄도 놓으면은 안 된다는 게 큰일 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줄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신을 놓치면 안 되죠. 하지만 정신줄을 꼭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꼭 붙들어야 되는 그런 생명과 같은 줄들이 있습니다. 그 줄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꼽으라면 아무래도 말씀의 줄과 기도의 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기둥으로도 잘 표현하거든요. 말씀의 기둥과 또 기도의 기둥.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눈을 뽑힌 삼손이 마지막에 그 두 버티는 기둥을 쓰러뜨리고 함께 그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었던 것처럼 살아생전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그때 같이 죽은 블레셋 사람이 많았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큰 신전이라 할지라도 두 기둥 무너지니까 와르르 다 무너지더라는 거죠. 저는 그 두 기둥이 말씀과 기도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이걸 바꾸어서 줄로 표현한다 할지라도 이거 놓으면 죽는 거예요. 이거 놓으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줄이고 기도의 줄입니다.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이 줄 붙잡았다라고 고백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과 기도의 줄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좀 세게 붙잡았었죠. 예전에는 아주 굵고 아주 훌륭한 믿음의 줄, 말씀의 줄, 기도의 줄을 제가 붙잡았던 적이 있었죠. 이런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에요. 아마 게으르지 말고 이 말 때문에 더 마음이 와닿았던 것 같은데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서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과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소망이 있는데 끝까지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과 주신 약속들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 것. 이것이 성공적인 삶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에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동일한 부지런함이고 믿음이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지런함이나 믿음이나 오래 참음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의 줄이고 말씀의 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말씀의 줄 보시면은, 말씀의 줄은 우리에게 생명줄입니다. 그렇게 놓쳐선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줄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의 첫 번째 장, 첫 번째 구절이 뭐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비슷한 말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래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대요. 그리고 그 밑에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말씀하심에 생겼죠. 그리고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과 3절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그 이유와 능력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존재하고 우리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항상 참이고 아멘이다. 우리가 1월 첫 번째 주에 그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만물을 붙드시고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우리를 붙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신명기 32장 46절 47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율법, 내가 준 말씀을 대대로 지켜 행하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 47절에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무엇이니?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냥 내 뜻대로 막 휘두르고 싶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인 걸 증명해 보이고 싶어가지고 내가 명령 주니까 명령대로 순종해,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을 너에게 주고 이것이 너희가 지켜 행해야 될 이유는 이 말씀이 너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요, 차지할 땅, 얻게 될 열매, 누리게 될 부, 풍요함, 이런 거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 우리는 저 약속의 땅에만 가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마음껏 먹고 편안하게 거하겠구나, 저것이 우리의 목적이구나 하겠지만 하나님은 아니, 저건 내가 줄 거야 약속했으니까, 하지만 저곳에서도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무엇이다? 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단은요, 우리를 그저 자꾸 먹고 사는 문제에 갇힌 흙의 존재에만 머물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제한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이신 하나님은 그 자신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심으로 원래 창조하시고 의도하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풍성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또 더 우리를 만족해하는 음식을 찾고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풍성한 삶과 또 삶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붙들어야 되는 말씀의 줄은요, 다림줄입니다.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은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우리 아모스를 읽어보면 요 앞에 벌써 두 번 말씀하십니다. 황충으로 불로 심판하겠다 하시는데 그때마다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 뜻을 돌이키셨어요. 근데 세 번째 와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다림줄을 놓는 겁니다. 다림줄은 이 무거운 추에다가 줄을 단 거 아니겠습니까? 건축할 때 쭉 늘어뜨리면 중력으로 인해가지고 딱 내려갑니다. 그럼 이제 수직을 맞추는 거죠. 담을 쌓을 때 이것이 눈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딱 다림줄을 내려보면 이게 기울어져 있는지 아니면 수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집 같은 거 만들고 할 때 기초를 놓을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레벨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평의 레벨을 맞추고 수직의 레벨을 맞춥니다. 그러지 않으면 기울어져 버리고 심하게 되면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길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도로 공사할 때도 막대기 같은 거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기서는 무슨 이렇게 무슨 망원경 같은 걸로 이렇게 척도를 합니다.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수평과 그런 기울기들을 맞추고 있는 작업들이죠. 그게 안 되면 우리야 그냥 아 그냥 땅 쑥 밀고 거기다 아스팔트 깔면 되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 그냥 평평하게 만들어서 건물 세우면 되죠. 이럴지 모르겠지만 레벨을 맞추지 않으면은 위험해집니다. 아모스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다림줄이 뭐겠습니까? 핵심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다림줄이 있는데 거기에 비춰봐서 기울어진 것이면 기울어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기준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죄성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밀어내고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성의 뿌리였습니다. 사사기 때의 문제도 무엇이었습니까? 각자 자기 무엇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그게 죄성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의 진리가 있고 나의 진리가 있고 각자마다 서로의 진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다른 이야기죠. 하나님의 기준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죄된 인간의 교만한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 삶에 무엇이 기준이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눈대중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아, 대충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다림줄을 내려보면은 기울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일곱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평가하고 또 편지를 쓰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사대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보니까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 스스로 보기에, 너 스스로 이르기에, 혹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살았다 하는 교회다. 막 활발하고 프로그램도 많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엇이라고요? 네가 죽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하시죠.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사람들은 살았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엔 죽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처음 너희가 받고 들은 대로 지켜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켜 원래 가야 되는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받은 말씀, 복음, 처음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돌아가라, 회복하라. 바꿔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돌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네가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던 것도 안다. 하지만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으로 돌아가라. 처음에 그 사랑으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은 촛대를 옮기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행위도 있고 수고도 하고 인내도 하고 게으르지도 않고 사람들 볼 때만 하고 보지 않을 때 안 하고 그런 것도 아니라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다림줄을 내려보니까 빗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준은 사랑이거든요. 처음 그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우리 같으면은 옛날만큼 좀 사랑이 식은 것 같지만 그래도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그래도 나를 위한답시고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게으르지 않고 하면은 그거 그냥 좀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 분명하다는 겁니다. 너무 다 귀하지만 처음 사랑 네가 놓쳐버렸어. 그걸로 돌아가라.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의 평가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뭐라고요? 가련하고 가난하다. 네가 헐벗었다. 근데 네가 보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평가는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별 볼 일 없는 교회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집은 기울어지고 끝내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아니랄지라도 시간이 지나며 비바람이 불고 인생의 비바람이 불고 또 조금의 흔들림이라도 오게 되어지면은 드러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밖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준이 중요합니다. 밖으로 보이기에 얼마나 화려한 집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준에 맞게 제대로 지어졌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붙잡아야 될 줄은 기도의 줄입니다. 기도의 줄 가운데 우리 신뢰의 줄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통상 두 가지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믿는 것이고요. 또 그 사람이 행한 그 결과들, 열매들을 우리가 보면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인격이 좋아, 성품이 좋아. 우리가 신뢰를 하게 되죠. 근데 위기가 닥쳤을 때 다른 모습이 나온다. 혹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 맺혀지는 열매가 그 인격과 좀 달라 보인다. 그럼 내가 그 인격에 속은 것이거나 거짓된 인격일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이 행한 그 일의 결과.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말씀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지금 또 행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행하실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과의 사귐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이 책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뿐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도 경험되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신뢰를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근데 그 신뢰는 말씀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열왕기상 8장 56절 말씀에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셨대요.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한번 떠난 말씀은 그 명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형통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주님이 주신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셨는지에 대한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과 이 경험이 자라가는 것이 결국 믿음의 성장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신명기 1장 35절에서 36절 말씀에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1세대는 다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지만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가 특별히 용감해서가 아니라 그가 특별히 무슨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또 그것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의 기도, 신뢰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If you can, everything is possible for one who believes. 이것이 만약 가능하다면 가능할 수만 있다면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어떤 아이의 아버지도 24절에서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게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죠. 하나님 나의 믿음을 더 크게 해주세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또 내 믿음의 크기가 딱 맞아지는 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크기가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좋은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마지막 두 번째가 약속의 줄입니다. 기도의 줄을 강조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신뢰의 줄이고 약속의 줄이지 않습니까? 다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냥 기복신앙으로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성을 다해서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분명히 알고 그 대상을 신뢰하고 또 그 대상이 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중언 부언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것은 내가 쥐어짜서 내 정신력과 의지력으로 억지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기도가 아니라 그저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갈렙처럼. 내가 언제 저 산지를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언제 자격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거기에 거인족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붙들고 내가 주님께 간구합니다. 오직 그 한 사람만이 약속의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약속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 잘하는 사람들 혹은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뭔가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믿음도 성장하고 기도도 성장하고 하나님의 응답도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붙드는 것은요. 나의 자랑도 나의 의지도 나의 성품도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3만 6천여 가지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대요. 매일매일 주장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보물처럼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발견하면요. 그 적어놓고 주장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 미안한데 그건 너한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닌데 그러실까요?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이 모든 게 다 너희에게 준 나의 약속이다. 어떤 약속들이 있습니까? 세계 복음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공급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 이거 적어놓고 이거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마냥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면서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라면서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평안과 안식에 대해서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 두려워요. 근심이 듭니다. 마음에 평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지 않습니까? 주님 그 평강 지금 나에게 주세요. 처소 예비에 대한 약속.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갑자기 막 성경책을 열심히 읽으시대요. 근데 뭐를 읽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 이름들 있잖아요. 막 그거를 막 외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 왜 이 사람들 이름만 이렇게 외우시냐고 성경을 읽으시려면은 이 스토리를 읽고 저기 읽으셔야죠 했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 나 이제 죽어서 천국 갈 건데 가서 만나게 될 사람들 내 이름 좀 외운다고. 그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지 얼마나 귀합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오는 일들이거든요. 열매에 대한 약속.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진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영생에 대한 약속,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내 자신 보면 한심해. 내가 내 자신 보면 막 오르락내리락 기복도 많아. 내가 내 자신 보면 하나님을 별로 안 사랑할 때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대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다시금 담대함과 확신과 평강을 주시옵소서. 유업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30장 32절, 내가 지금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성령의 능력에 대한 약속,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 이 말씀 들고 내가 기도합니다. 이게 주장이 돼야 돼요. 하나님, 저는 부족한 게 많아서요. 아, 이게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겸손이 아니라니까요. 겸손은 그냥 말 그대로 믿는 겁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도 말씀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더 큰 일 하기 원합니다. 이게 교만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말씀과 기도의 줄은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줄입니다. 꼬여져 있는 줄 것 같습니다. 기도도 말씀을 붙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그 신뢰와 믿음은 말씀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권면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 약속을 발견하세요. 아, 이것도 약속, 저것도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발견하시면은 기도로 확신이 들 때까지 주장하세요.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 나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실행하셔야 됩니다. 내가 네 말은 믿겠는데 이 약이 좋다는 건 내가 믿겠는데 먹고 싶지는 않아. 안 먹을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파서 병 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너도 믿고 네 말도 믿고 이 약도 믿겠는데 그래도 먹지는 않을래. 바보 같은 거죠.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여러분들 새롭게 그런 주장하는 말씀들을 더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붙잡고 이 말씀 약속 내가 응답받을 때까지 붙잡고 기도하고요. 이루어지면은 이제 그 내 보물창고에 하나씩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해마다 그 말씀들이 점점 쌓인다고 해보세요. 이건 그냥 성경 암송하는 것과 다릅니다. 왜? 이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었거든요. 말씀이 나의 피와 살이 되었거든요. 그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약속과 말씀들이 되어지거든요. 그럼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의 줄, 기도의 줄을 붙잡읍시다. 말씀의 줄은 생명줄이고 다림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줄입니다. 기도의 줄은요, 신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 두 가지 줄을 견고하게 붙잡고 2018년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찬양은 주 말씀 향하여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풍성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은 Yeah.